이 시간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참 많은 다양한 이유로 교역자인 저를, 목사인 저를 찾아옵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또 때로는 인간관계에 마음이 무너져서,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해서 각기 참 다른 환경,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이유들로 그렇게 항상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민들이 정말 산처럼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정말 큰 위로이고 유일한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셨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꽤나 익숙한가 봅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하고요,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유대인입니다 라는 말도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핍박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바울이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장면을 자신의 입술로 먼저 간증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바울의 회심 사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은혜의 장면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먼저는 9장에 등장합니다. 누가의 시선으로 바울이 처음 회심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22장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사실은 바울의 입술로 처음 등장하는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 성경 안에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당연하겠죠. 너무나 귀한 사건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이 장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강조하며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읽으셨던 사도행전 22장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바울은 다메섹,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 가던 중에 홀연히만 빛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절에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 중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우리가 잘 아는 이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그 다메섹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결박하고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이때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고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율법, 그것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오정쯤이라고 합니다. 낮 12시입니다. 바울은 정확한 시간을 언급하면서 지금 자신의 이 간증, 이 고백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다시 보시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싸매. 이어서 7절에 보시면요, 그 빛으로 인해 땅에 엎드려져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낮 12시에요 너무나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했을까요? 땅에 엎드려져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을 바울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에 바울은 대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렇게 정말 강력한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사역을 하다가 종종 수련회 중에 Q&A처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종종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때 한 청소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목사님은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듣는데요, 신기하게도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목사님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구원의 확신도 있거든요. 복음에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주저함 없는 그런 열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됐는데 이 질문 앞에 선뜻 그 선명한 접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목사거든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셔도 예수를 정말 잘 믿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의 예상대로 저는 예수 정말 열심히 믿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한 번도 교회의 품을 벗어난 적이 없는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처럼 선명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강하게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은혜대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무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모양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지는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입술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고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아래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없다면요, 내 중심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회심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스스로 자기 입술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잘 아시죠? 간증.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을 나의 삶 속에서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사실 간증이라고 하면 되게 따뜻하고 되게 은혜 가득할 이야기일 것 같잖아요. 이 사도행전 22장은 우리가 바울의 간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전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간증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의 앞선장인 2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말씀을 잠시만 띄워주시고요, 지금 27절에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래가 뭐냐면요, 나시린의 이 서원을 마무리하는 결례의 기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결을 유지하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마무리될 때쯤에 바울은 지금 그 성전 안에서 그 기간 가운데 머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온 것 자체가 너무나 모험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 시점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입니다. 그리고 늘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던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이 행함 있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야말로 진리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두가 만류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말한 아시아라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울은요, 눈에 가시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만나면 죽여야 되는 존재일 정도로 너무나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상황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요, 그들은 정말 이전의 사울처럼 율법을 자신의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리의 정수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바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방금 읽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당대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즉시 처형해도 된다고 하는 경고문이 실제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본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성전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스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몹시 분내하며 거의 폭동 수준으로 지금 바울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자는 우리 백성과 율법을 거스른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라고 하며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거의 폭동 수준으로 큰 소란이 이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이 좀 그려지세요? 바울이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그 장면이 사실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요, 이 폭동 소리를 듣고 천부장과 백부장이 출동합니다. 1,000명의 병사를 건드린 군대 장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100명의 군사를 건드린 지휘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을 붙잡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만약 정말 그들이 오지 않았으면 이 성경에서 바울은 정말 이 장면에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를 가며 그 군중들은 고함을 지르고 포악한 난동을 부리며 말합니다. 바울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저자를 죽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포박하고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요, 제가 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1장 37절 이하절부터가 이 내용입니다. 지금 나를 죽이라고 말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향해서 포박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저들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자신의 생명의 안위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맞아 죽을 위기입니다. 그리고 붙잡혀가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만난 그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영적인 소경인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목숨을 내어놓고 말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담담하게 그 말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네가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는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을 정말 죽일 듯이 쳐다보는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전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스스로가 유대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당대 유대인들이 일상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라기아지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라고 바울 스스로의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자기소개서, 스스로가 자기소개서를 이 3절에 담아서 담담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스스로 소개하고 나의 출신과 나의 자란 배경을 설명합니다. 저는 다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일상의 그 삶처럼 나도 똑같은 유대인처럼 자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말리알의 문화는요, 헬렌 학파 중에서도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학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찾아보니까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1세기 가장 존경받던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 랍비의 칭호를 매기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랍바한이라고 부르는 일곱 랍비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이 현자 중에 현자, 그 문화에 들어가서 바울은 누구보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음을 스스로가 그들이 쓰는 언어로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22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말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프로세포네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동사에 이 직역을 하면요, 이 동사를 직역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말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프로세포네이라는 동사는 열변을 토하다, 진심을 담아서 말하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을 죽이듯이 노려보는 그들을 향해서 담담하고 따뜻한 어조로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만난 너무나 선명한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그가 주체할 수 없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누구보다 엄격한 율법주의 문화에서 자랐고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주의적 유대인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그 복음이 너무 선명해서 감출 수 없어서 그들에게 전해야 하니까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다시 우리 처음 읽었던 우리 본문의 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간증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렇게 빛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뭐라고 질문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방향과 목적지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바울은요, 호련히 강한 빛에 땅에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길에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10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뒤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답을 듣습니다. 그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주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 질문을 통해서요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노릇에서요, 나의 삶의 그 주인 노릇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길을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합니다. 성전에 와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소원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면 나의 삶의 주인 노릇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왕관을,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맛본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은 결코 스스로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며 나의 계획, 나의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청년의 때, 때로는 저의 지금의 기도 제목조차도 너무나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많고 나의 정욕을 채우는 기도 제목들로 늘 나열하기 바쁩니다. 길을 내 뜻대로 다 정하고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구 부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기도, 그런 고백 없습니다. 자신의 왕가를 내려놓고 엎드려 예수님께 길을 묻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여러분 삶에 그 주인의 왕관을 내려놓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낯선 마트를 방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넓은 곳에서 여러분이 사고 싶은 한 가지의 물건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낯선 마트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다녔던 익숙한 그 자리처럼 막 길을 걸으며 막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이 찾고 있는 물건의 위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조끼를 입으신 분에게 그 물건의 위치를 물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죄송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를 내려놓고 그분께 길을 묻는 경외함에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 제가 정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일청육신 청년들에게는 귀에 닳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민원님들에게 이 프로그램 무조건 봐라고 할 정도로 권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어떤 프로를 재밌게 보시나요? 수우파 아닙니다. 수우파 본다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매 회마다 거의 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습니다. 매주 거의 두 번은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드라마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양석형 교수님이랑 춘미나 선생님 응원합니다. 추추. 네.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의사와 환자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장면을 자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환자들은 그 가족의 아픔과 개개인의 구구절절한 그 사연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속마음을, 자신의 앞으로 계획까지 다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무엇에 그리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정작 답을 아시는, 소망되시는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기도만, 내가 바라는 것들만 줄줄이 나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예수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로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길을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저 무엇 하면 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라고 합니다. 동일한 방향, 동일한 목적지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목적지, 그 방향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다메섹이거든요. 목적지는 같을지 모르나 그의 비전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삶과 그 선교가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삶에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을,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전히 다메섹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나 그곳에 바울은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고요, 그곳에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해야 할 목적을, 비전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길을 물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짐을 바울은 지금 열변을 토하며 유대인들에게, 영적 소경과 같은 이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참 많잖아요. 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한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사역을 하는 것이 때로는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때로는 너무 낙심이 되어서 마음이 상해서 펑펑 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데 참 부끄럽네요. 그런데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더라고요. 결과가 너무 궁금하시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길을 물으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모든 정답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질문하며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을 사모하며 오직 은혜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을 사모하면서요, 부디 오직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저희 일청년부는 제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청년들이 함께 할 수는 없었고요, 목사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개인당 4개, 5개 교회를 방문하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자 목사님과의 대화가 지금도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60일 넘기신 여자 목사님께 그분과 대화 중에 제가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앞으로의 목회 계획과 여정이 어떻게 되세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주시는 은혜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길 아닐까요?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주시는 은혜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 아닐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의 그 삶의 주인은 결코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왕관을 내려놓고요, 엎드려 예수님께 길을 묻는 예수 믿는 청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을 사모하며 오직 은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됨과 나의 왕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오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이 청년들의 입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고집과 아버지의 우리의